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에 유럽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초년 시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4개월 동안 담임 목사도 아니면서 교회 전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분이 좋았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또 하고 싶은 설교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대학에서도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이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설교하고 나니까 설교할 것이 없더랍니다. 그 4개월 사이에 설이 끼어 있었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로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설날 새벽 기도 후에 집에 누워 있는데 한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은 신사가 찾아와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공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라도 우리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설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제목으로 설교하자고 정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댁에 도착하고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한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면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말씀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되지 않고 오직 뭘 설교하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왜 불렀는지를 물었더니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내외가 미국 유학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귀국 후에 두 형님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형님이 완곡하게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막내 며느리도 우리 시댁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속이 타서 시어머니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머님, 밝은 새 시대가 왔어요. 어두운 시대에는 미신을 믿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키가 약간 멀으셔서 늘 대답이 나는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해도 섣달 그몸에 다시 안타까움으로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기적처럼 막내 아들 부부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시대가 왔으니 새 종교를 믿으라. 그래서 가족들이 그럼 내일부터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그 전도사님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얼굴이 벌개져서 도망치듯이 나왔고 집으로 오면서 자기 머리를 수도 없이 쥐어박았다고 합니다. 이 돌팔이 신학을 7년 동안 일하고서도 그 모양이라니. 그 주간 동안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막내 아들 부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버벅거리는 설교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더욱 죄책감이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제외하고서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동반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난 후에 큰 며느리가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후두암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이분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일찍 발견이 되어서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든지 좀 더 늦게 신앙이 깊어졌을 때 병이 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3개월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몇 번이나 들었다고 이러십니까? 설교도 예배 시간 전에 겨우 마무리해서 한 설교가 아니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신방을 가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무서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병이 있는 줄을 아시고 저를 올해부터 예수 믿게 하셨나 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분이 우셨습니다. 내가 갑자기 신을 바꾸었더니 암에 걸렸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건데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초신자분이 투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신방을 가면 환자는 설교하고 전도사는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머리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임금이신데 그 임금이 대신 죽어준 사람이 왔는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가 이 초신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엇이 이 초신자 분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의 구원, 즉 신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수준의 구원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점점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의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방해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드는 흉기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해머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단지 그들을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바이올린을 사오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10만 원이나 20만 원짜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취미생활로 이것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몇 달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겠구나. 혹시 야구를 하다가 배트가 없으면 바이올린으로 공을 쳐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서 사오신 바이올린의 가격이 1억 원짜리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쇼팽 콩쿠르에서 1등하는 것은 물론 내가 세계 정상급의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흠이 없고 순결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빛 또는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빛 또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밝히 앞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작은 글자로 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보면 또는 붙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밝혀를 holding fast, holding out이라고 번역합니다. 밝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에페코는 횃불을 꽉 쥐고 앞으로 손을 내밀어서 횃불을 밝히는 동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생명이 말씀이 없는 곳, 없는 이 세상은 곧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영원한 자체 발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빛은 충전 발광과 같습니다. 헬라어 동사는 그 어미만 보면 주어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강조해야 할 때는 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이단 교주들이 천명, 만명 나타나 그들이 빛이라고 주장해도 그들 모두 다 가짜이고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두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사역하실 지역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니라. 본래 자연인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모두 흑암 속에 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빛보다 어두움에 관심이 많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신문이나 TV 뉴스에 왜 선한 기사보다 악한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더 많고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신장 하나를 떼내어서 생면 부지의 사람에게 준 기사와 목사가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한 기사가 동시에 신문에 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겠습니까? 어느 사건을 더 많이 입에 오르내리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께서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 왕비, 베스도 총독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의 본질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의 다스림 속에서 빛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왕과 왕비, 총독과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누가 봐도 각광받는 것이어서 화려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가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빛 속에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후에 눈이 멀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그에게 안수를 함으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 그는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된 데에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삶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는 것과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재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여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뇌혈관 쪽에 질병을 앓고 계셔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고 신앙이 거의 없으시지만 그 병을 앓으시면서 또 그 병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열리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역자에게 부탁하지 왜 나한테 부탁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얼마나 사정이 있으면 나에게까지 부탁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겠다고 하고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누워계신 그분에게 먼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모든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았던 60대의 죽음, 50대, 40대의 죽음, 그리고 10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돈, 명예, 권력, 재능을 쥐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숨을 내어쉰 후에는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내가 마지막 숨을 내어쉰 후에는 나를 격리합니다. 그때에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님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 계실 때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또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죽을 때는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아버님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듣는 제안이 될지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되시더라도 다시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시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모으고 손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이분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의 딸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에게 젖은 자라나는데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젖이 되는 말씀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자양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빛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유한하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자녀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른지 그른지 또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주는 화려함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빌립보 교회 사람들 보셨죠?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밝힌 사람들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피가 그런 의미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제로 드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작품의 가격의 의외성 때문에 재미있어 합니다. 의뢰인도 자신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면 아주 좋아하지만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실망의 빛이 역력합니다. 오래전에 본 것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 의뢰인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체가 담긴 8폭짜리 병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글씨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추사 선생이 제주도 유배 시절에 소나무를 그린 세한도는 크기가 23cm, 69.2cm 정도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8폭짜리 병풍은 아주 높은 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25 직후에 쌀 몇백 가마를 주고 샀다며 예상 가격을 1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사 선생의 작품을 값으로 매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그때 지불했던 쌀값에다가 그동안의 이자를 합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감정위원들이 모여서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 발표한 가격은 표구값도 안 되는 5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추사의 글을 인쇄해서 표구하고서는 속여서 판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샀다며 아주 참담해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병풍을 펼쳐보고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상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또 청년 형제 자매들을 가장 미소 짓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진품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모조품, 짝퉁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당신 같은 명품 인생이 없다고 수없이 듣고 살았는데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의 인생은 명품이 아니라 폐품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거스르고 거스르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을 진품으로 만들고 명품으로 만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밝혀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서의 삶을 좋아하고 그것이 전부로 알았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게 되었고 영원한 삶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하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한 조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은총을 드디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은 우리 생명의 길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진품 인생,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품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품 인생, 명품 신앙이라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